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는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때로는 어떤 무슨 뭐 권력적인 질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어떤 권위에 의한 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러나 죄인들이 사는 곳이는 다 어떤 곳이나 마찬가지로 또 교회라고 해서 세상과 또 흡사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이나 마찰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도로 불린다고 해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너무 기대치가 높아도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건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지만은 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의롭다는 이렇게 칭호를 얻게 된 의로움을 덧입었긴 하지만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이 병들지 않게 되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 특별히 여기 장로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죠. 또 혹은 교회 리더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는 감독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장로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호칭에서 비롯됩니다. 연로한 사람들, 교회에 나이가 많은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를 때 그중에서 특별히 교회 치리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가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두 가지 직책을 다 겸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들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뭐 특별히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게 여기 존경하라는 것은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맡고 있다는 그런 그 중책 부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주고 있는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분들에게 합당한 어떤 그런 대우를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오늘날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장로라기보다는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설교자들이나 또 혹은 뭐 말씀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란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고 하신 것은 교회 질서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합당한 예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위에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도 배나 잘해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 비유, 구약의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적절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 곡식을 뜨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탈곡을 할 때 추수 때 이제 멍석을 깔아놓고 그 소가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소가 가끔 그렇게 그 본인이 곡식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망을 씌우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뜨는 소는 망을 씌우지 말고 그 본인이 일하고 있는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얘기는 어디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뭘 뭐 덕지덕지 챙겨가지고 내 먹을 것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서 그런 일을 할 때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게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당대에 정작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비량 선교라고 불리는 이른바 텐트 메이크라고 불리는 걸 일을 하면서 그런 사례에 연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사례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참 이렇게 놀라운 면이죠. 남들에게는 그렇게 대접해 주라 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런 대접을 요구하거나 그런 대접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훌륭한 점이에요. 근데 뭐 이런 말을 또 빌미로 해서 너무 대접을 요구하는 일들이 또 그게 또 가끔 가다가 있어요. 정말 듣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어이없는 그런 대접을 요구하는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례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대접을 요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온통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여전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건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예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접,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생계가 예를 들어서 뭐 어려워서 말씀 생각보다는 생계에 너무 이렇게 또 몰입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통로 자체가 훼손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약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건강함, 교회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나 그런 장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로라든지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뒷말들이 생겨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도 있죠. 만약에 어떤 장로나 뭐 요새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 시무 장로나 무슨 또 목양 장로란 말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너무 일에 집중하거나 교회에 무슨 이런저런 일에 몰두해서 정작 장로가 해야 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정말 모든 교회 직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게 교회를 약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장로를 7년 정도 하고 그만 내려놓게 한다든지 해서 무슨 시무장로, 사역장로 일을 이제 그만하게 하고 목양장로라는 이름으로 목회처럼 목회자의 동역자로 목회자적인 그런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 교회에서 뭐 지금 사례를 안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경적으로 보면 사례를 지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기를 받는단 말이죠. 누구는 헌금하고 일하고 뭐 누구는 돈 받고 일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 일들이 뭐 교회는 현실적으로 왕왕 있게 마련이에요. 이제 그럴 때 막 이렇게 비리가 막 이렇게 투서가 들어가고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험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심지어 고발하는 조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조심하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게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건 이게 뭐 유대 율법 자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던 얘기예요. 고발을 그렇게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발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처럼 고소 고발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선진국에 비하면 조사 통계를 보면 50배, 100배예요. 뭐 그냥 수없이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고소고발이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결코 덮는 곳은 아니에요. 분명한 죄가 있는데 죄를 가려놓거나 숨기거나 그걸 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구 파헤친다고 교회 자체를 너무 소란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고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우리가 뭐 19장 17절을 19장하고 17장에 그 두 가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19장 17절 15절부터 읽어드리겠는데 15절은 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복수 증인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살피기 앞서 사사기를 보았습니다만 사사기 레위인 첩사건 때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당한 일을 가지고 이제 미스바에 가서 모든 지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을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죠. 어쨌거나 그 자기 첩을 토막을 내서 그렇게 온 지파들을 격분케 하고 모아놓고는 정작 증언할 때 혼자 증언을 했어요. 이런 일은 혼자 증언을 들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 그런 엄청난 일이 그렇게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여 민족적인 비극으로 치닫고 국가적인 내전으로 치달았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든지 반드시 이해 당사자로부터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둘 다 들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확실하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 17장 6절을 또 보면은요, 우리가 또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특별히 사람을 죽일 경우에 17장 6절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증언한 사람이 만약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증언했다고 하면 그가 먼저 살인에 대한 보수자로서 그걸 뭐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거짓말해놓고 돌로 들기가 쉽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떤 절차를 둠으로써 공정하고 분명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누구 한 사람 말을 듣고 절대로 그 말에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뭐 이렇게 말이 좀 많은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그 사람 요새 뭐 교회에서 이런 이런 일을 저질렀다네 하고 그런 말들이 돌아다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어떤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 그 일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합니까? 누가 판단해야 되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특별히 이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장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다, 어떤 성도에 대한 질의나 징계가 불가피한 사건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뭡니까?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뭡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판결할 때, 판단할 때는 이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이미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색안경이라면 색안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공평이에요. 예.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 입장에 치우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왔는데 어떤 한 사람은 두둔하고 한 사람은 비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이 불공평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 과부들을 공대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조금 더 존대하는 바람에 헬라파 과부들 간에 시비가 생겨서 그게 그러나 교회가 잘 덕스럽게 해결이 되어서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일곱 집사를 두게 되고 그런 것들로 해서 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해결의 방안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일곱 집사는 뭐예요? 편견과 불공평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 집사 세운 사람들이 대다수 헬라파 출신 사람들을 세웠어요. 지금 히브리파 과부를 너무 많이 대접한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또 히브리인들 집사만 세워놓으면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헬라파로부터 불신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뭐 당회를 구성한다. 뭐 국가적으로 무슨 무슨 국무회의를 조각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적인 특색을 경계하라. 어떤 특정한 무슨 연령층을 너무 그렇게 고소하지 말아라. 이런 이유가 뭐예요? 모두 다 편견과 불공평에 대한 사람들의 다 시선이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어쨌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 지도층들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뭐 그게 하여튼 편견. 요새는 젊은이들은 이 불공평을 갖다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기울면 그 축구가 되겠어요? 뭐 농구가 되겠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젊은 사람들한테 확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표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건 그런 빌미나 그런 오해를 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교회 왔더니 아유 세상이 기울어진 줄 알았더니 교회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그러면 뭐 젊은이들이 뭐 가차없이 떠나겠죠. 그래서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자기 주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좌나 우나 쏠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무슨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들에 너무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아이 저 사람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보수야 이런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 자체를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고 아주 생각하는 그런 편견과 불공정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읽었다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네, 자기 관점을 강화해 주는 걸로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 그냥 사람 기도해달라면 그냥 머리에 손을 대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 여기 간섭하다는 것은 죄에 끼어들어서 죄와 공범자가 되는 건 내니 죄를 공유하는 것,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라. 교회 오면은 이게 제일 신경 써요.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라. 곧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이게 티가 보이면 내 눈에 우선 들보가 있나 없나부터를 먼저 챙겨보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그 티에 집중하다가는 여러분 다 실족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판단하는 자와 판단받는 자 둘이 있어요. 판단받는 자는 지금 죄 때문에 판단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판단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위에 다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떨어져서 교도소 안에 있을 뿐이고 우리는 교도소 담장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그냥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담장 안에 떨어져서 지금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만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교도소 담장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먼저 드러났어요. 순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드러난 사람은 먼저 심판대에 오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드러났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숨기는데 하늘에서 이미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철저히 비밀이 지켜지는 것 같지만 인간이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일수록 하늘에서는 다 드러난 공개적인 사실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지금 안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못 받아도 안심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다 우리가 원수 못 갚고 가도 맡겨놓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뭐 교계하실 것이다. 계산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드러나듯이 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이나 죄악이나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밝히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뭐 철저히 밝힙시다. 뭐 철저히 밝히자고 해놓고 하나도 안 밝혀지는 게 많은데 교회는 그냥 뭐 때로는 그렇게 밝히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께서 맡겨두시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거기 싸우다가 우리 그냥 에너지 다 뺏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너무 우리는 과거 이게 지향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는 너무 뭘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다가 사실은 바르게 세우기는 그냥 뭐 더 구부러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래요. 인간 자체가 구부러진 목재, 나무나 마찬가지인데 이 구부러진 목재로 무슨 편편한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인간은 정말 뭐 포도나무와 같고 뭐 올리브 나무와 같아서 다 구부러진 목재인데 이걸 뭘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공의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참 바울의 자상한 면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겨 인용하는 문장인데 이게 뭐 포도주를 잘 마시라 뭐 마음 놓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는 석회수 석회가 많기 때문에 물이 석회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물만 마시면 자꾸 이게 위장병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음료 대용이기도 하고 예,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게 그런 습관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당시 포도주는 거의 물을 많이 타가지고 아주 묽게 마셨어요. 먹고 취할 만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포도주에 뭐 특별한 무슨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포도 자체에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우리 건강에는 큰 차이가 없대요. 뭐 어쨌건 간에 오늘 이 좌우지간 이게 성경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 뭐 술 취한 건 방탕한 것이다, 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늘 성경에 썼는데 유독 이 부분에 지금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정말 바울의 자상함이요 디모데를 향한 걱정과 염려 때문이죠. 건강을 해치지 말아라. 건강을 너무 해치면은 목회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뭐 남이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건강을 지키는 것도 목회의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중요한 출발점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막 눈에 핏발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공의로 맡겨드리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도 교회적 질서가 흘러가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소란스럽거나 시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이 처리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일들이 평탄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가려달라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교회가 흔들리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다가 세상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 때문에 세상에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준들이 세상에도 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는 7번 아니라 70번씩이라도 단죄해야 하지만 죄인을 회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되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칫하면은 죄는 은근히 용납하고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긋난 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내어쫓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죄인은 회개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마다 내 눈에 들보가 혹시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다 없이 하신, 그래야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다시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불을 뜨고 남의 죄를 찾는 하루가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